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귀함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약 한 50년에서 52년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한 3년, 거의 한 4년 가까운 기간을 했을 거라고 아마 대부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사역하고 또 에베소에 가서도 약 한 2년 좀 넘게 사역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사역했다고 얘기하니까 보통 이 기간,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보다 굉장히 길게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카도 역시 데살로니카에서 가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새 안식일 동안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은 안식일이 세 번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3주, 21일은 있었던 것이고 그거보다 더해서 뭐 길게는 거의 약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데살로니카에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보이세요? 글씨?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체 뭐 한 파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파트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뭐 감동도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구절들이 있긴 하고 또 외우고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구절들은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파트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줄로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쭉 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두고 각각의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머릿속에 놓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성경 전체가 한 번에 쫙 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매 순간 은혜 받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체 쭉 큰 뼈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 뼈대를 이해를 못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원래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하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는 몇 편 뭐 쭉 계속 이어지는 거 일주일이 지나도 기억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정치 얘기 뭐 한국 정치 얘기하면 무슨 정당이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도 대부분 아시지 않나요? 왜 그러세요? 계속 관심이 있고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줄기를 이용 이해하고 계속해서 봐나가시고 이해하시고 묵상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그 뿌리를 놓지 않을 땐 계속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갔다가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 거기를 다 걸려가죠. 더베 들렸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언 갔다가 다시 그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지난주에 드로아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드로아에 가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북동쪽이나 남쪽에 있는 일곱 교회에 있는 그 갈라디아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그 지역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말렸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저쪽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북쪽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어요.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던 그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란을 통해서 뭐 한 거죠?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있는 죄수에게도,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단 하나,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것 중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 말고는 어떤 고난을 속에서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란 점에서는 죄로 인한 고난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를 바라는 거죠. 자, 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이 오늘 나오고 있는 데살로니카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마지막을 뭐라고 결론 짓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16장 40절인데요. 16장 40절. 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죠.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원래 처음 받았던 자주 장사하는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써 있어요. 위로하고 갔대요. 누가? 바울과 실라가 누구를?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위로라는 말이 숫자 써 있고 권면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다 나온 거죠? 감옥에 있다 나왔어요. 우리 보통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한테 뭐예요? 제일 처음 만나면 두부부터 주죠. 두부부터 주고 뭐라 그래요? 밖에 있던 사람이 안에 있던 사람에게 어휴 얼마나 고생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아, 그 안에도 괜찮냐고, 아, 이제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던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권면하고 힘들었다고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도리어 이 루디아와 다른 가족들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었던 이 고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이는 것. 이게 진정한 위로고 이 진정한 권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들었던 루디아와 가족들과 그때 빌립보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 고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위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짜 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근데 17장 처음 단어가 뭐예요? 17장 처음 단어가 그들이에요. 16장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 바울 이 사도행전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쓰면서 이제 인칭이 1인칭 복수형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1절에서 16장 11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17장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가 없다는 거죠, 지금. 누가 어디 갔을까요? 누가는 어디 있을까요? 누가는 지금 이 빌립보에 남아있는 거죠. 빌립보에 남아있고 그들이 그랬을 땐 여기는 바울과 실라 어쩌면 디모데까지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는 거였어요. 누가는 남아있는 거죠. 왜 남겨놨을까요? 누가를. 누가는 왜 남았을까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뿌려진 곳에서 그냥 그 알아서 니네가 커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칠 사람들을 꼭 두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을 남겨두고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어떤 내용인지를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는 여기서 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데살로니카나 베레아야나 가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명해주는, 설명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성하여 가더라.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남아있고 그들이 다시 데살로니카로 가는 거예요. 모든 어느 교회나 이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으로 볼 텐데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성경대로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자라는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동을 잇는 것은 내 말 때문이, 가르치는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화합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가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한 자를 배로 사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전하면 돼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때 내 속에서도 가르치는 자에게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다 각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카를 갔습니다. 데살로니카에 갔더니 뭐가 있죠?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새 안식일, 세 번이니까 지금 아마도 바울이 간 곳은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하든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쭉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보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베레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있다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좀 잘 비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제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받고 싫어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죠? 10절에서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다 수용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내쫓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끝낸다면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읽었잖아요. 경건한 헬라인들도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데살로니가에도 믿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믿는 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유대인이 문제였어요. 여기도 베레아도 믿는 사람들은 있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게 되거든요. 힘들었죠, 바울이. 그런데 베레아 사람처럼 되자.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할 때 네 가지 땅 설명하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옥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옥토가 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토는 너희들은 그 옥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은 설명을 다 안 드릴게요. 무엇이 되자고 결론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너그럽고 더 나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 잘 받자 하는 것은, 이게 마치 우리가 그런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복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아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알긴 알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조건이란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뭐가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싶은 부분이 있던 거죠. 우리가 성경, 저도 여러분들 이래서 베레아 사람 너그럽게 성경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면 쉬운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두워요.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지만 영적인 것은 더뎌요. 왜? 영적인 생각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집중하지 않고 단련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련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도 하는 거고 기도 생활도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조건으로서 내가 말씀 묵상했고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 내 속에서 갈급함이 일어나고 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이제 심겨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심겨졌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심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심겨졌으면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 삶에서 자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내가는 고난받아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겠죠. 구약의 어떤 내용이요? 성경의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 이걸 제일 잘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빌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내시를 만나잖아요. 어디 읽었다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를 읽는데 그 뜻을 아느냐? 모른다. 빌립이 설명해 줬잖아요. 그 내용이 어딜까요? 이사야? 아마도 53장이지 않을까?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사야 53장 봅시다. 구약 1033페이지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것을 다 당할 거라 이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하지만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가 얘기하고 있는 누군지 정말로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쭉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타락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에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을 애굽에 보내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걸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단 한 명의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알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경건한 헬라인들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들의 믿음이 왜 생기게 됐어요? 경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왜 유대인들이 여기서 등장하느냐? 유대인들은 5절에서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해요. 시기했다 그래요. 시기. 이 시기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남들을 시기하는 저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나는 맞는데 내게 맞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교만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시기심으로 나오는 거죠. 내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우리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만 구원 얻는다. 너희도 이 율법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내 거를 잘 따라야지 너는 구원받는다.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제 시기하게 되는 것이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죠. 나쁜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장터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와서 그 사람들을 용납했던 야손의 집에 가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야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서 거기 이제 관리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소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흔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왕, 로마를 황제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겠죠.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얘기했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것, 고소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밤에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우리로 얘기하면 야반 도주를 시킨 거죠. 참 재밌어요. 당당하게 옥에 갇혔어도 말씀을 전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떨 때는 형제들이 야반 도주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떨 때는 야반 도주하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겠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맞다고만 얘기한다면 그 상황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뭐 은사 집회만 따라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집회만 따라다니게 되고 어떤 상황만을 따라다니게 되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각각의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것대로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베레아라는 곳은 베레아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은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온천 지역이라는 거예요. 온천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상업 지역이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 베레아예요. 거기에서 베레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도 전했을 때도 어떠한 자기들이 있던 경험과 어떠한 배워왔던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이나 경험이나 어떤 뭐 지식적인 것들을 배우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있고 해석하고 않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17장 15절을 보세요.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사람들이 아덴까지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금 아덴에 가 있는 바울은 인터넷 연결이 불안하대요. 이러면 제가 불안해지는데 바울이 아덴에 가 있는데 바울은 아덴에 가 있고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에 있는 거래요, 베레아에. 그래서 같이 간 사람으로 이 사람들 데려오라 그러는 거죠. 아까 처음에 빌립보에는 누가를 내줬잖아요. 베레아에는 누굴 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놔두고 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곳곳에 계속 두고 거기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가고 또 바울이 필요할 때는 부르고 이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곳곳에서 있으면서 그 가르치는 사람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을 얻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려가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에서도 핍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흥왕하에 가고 데살로니카에서는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했지만 경건한 헬라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카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를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 건데 물론 전서를 먼저 쓰고 후서는 나중에 썼겠죠. 그리고 베레아에도요.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두고 간단 말이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들 함께 배워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걸 교회가 흥황하여 가더라예요. 교회가 진짜로 부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부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때 진짜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져 있는 참 부흥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육신적으로 내 만족과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한 기쁨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신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